주님, 이 오후 집회를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하시기 원하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이사를 통하여서 하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저의 마음을 더 정결케 하시고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두 번의 집회 시간을 놓고 있는데 여러분 지루함을 느끼십니까?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13장에서 48장까지 큰 범위를 살펴보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사야를 빨리 끝낼 수 없을 것 같아서 범위를 넓혔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사야 마지막 곳을 보는 사람 살펴보기에도 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근래 주님께서 우리 주님 자신이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또한 위로자 메시아이심을 메시아에 관하여 계시하심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7절 말씀과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주여 주여 하고 마지막 때 여러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고 많이 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좋은 일을 했을지언정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그때 그것만 한 우리가 무엇을 한 것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가 많은 일을 그리스도인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주님이 나라고 나에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으면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실 때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나라고 나에게 하라고 시킨 일을 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그 일만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 외에 누가 이렇게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유의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주님에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느리고 하신 모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다를 바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훌륭한 영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 영을 받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영 안에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모두 기름 부음이 바 있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삽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영은 우리를 항상 진리로 인도하는데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그 주님이 이 땅에서 같이 주님과 함께 했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같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측량할 수 없이 부유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크고 광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 편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과 또 굶주림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 주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어떤 이루신 사역만을 중요히 여긴다든가 그런 것도 한 방면일 뿐입니다.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산이 되신 이러한 그분이 이 땅에 그렇게 인자로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의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신 그 인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 첫째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밝힌 것 같이 의인이 하나도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격을 보려면 우리가 또한 그분의 영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충만이 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분의 그 소재로 우리 주님의 인성을 취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걸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시험을 통과한 자들입니까? 열 손가락으로 셀 정도? 그러나 우리 주님의 땅에 계실 때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시험을 통과 못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를 우리는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약에서 바울이 밝힌 것을 아담은 첫째 사람이었고 두 번째 하늘에서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인성을 귀히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시온을 건축하는 자들로서 여러분에게 다시 명심시키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옛사람으로 시온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옛사람으로 건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을 거쳐 죽음을 거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죄의 인간의 죄를 짊어진 그 주님을 우린 귀히 보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부활하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의 새 사람을 입기를 소홀히 하고 아직 옛사람 그 옷을 입은 채로 주님의 교회를 건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인격을 귀여기여 그래서 주님이 당신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신 소재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온의 도성 예루살렘을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모든 사역은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신 이 모든 일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종의 형상을 입고 온 그것부터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세상 죄를 해결하신 그거나 또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로 첫 부활이 되신 그래서 그 첫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이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서 건축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은 한 사람 인간으로 하늘 보좌 위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아닌 인간으로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오늘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는 귀히 여기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하늘에까지 보좌에 가신 것은 우리를 또한 그렇게 그의 사역 안에 들어서 우리 또한 그 보좌에 가게 하시 위한 목적을 가지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그리고 승천하셔 보좌에 계신 주님은 이제 당신의 사역을 우리가 안에 따라서 그분의 있는 곳에 이르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제하시기 위해 다시 재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그 하늘에 그의 보좌에 같이 앉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실체를 오늘날 우리는 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그 절기들 칠칠절, 오순절 이런 모든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고 그리고 첫 수수가 있는 것 모든 주님이 육신을 입은 것부터 시작해서 또 그리고 부활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시는 이런 그 주님의 하신 모든 과정과정들을 우리는 절기들을 통하여 깨달을 수 또한 있으며 또 그리고 우리를 그분과 함께 그분의 다스림에 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이제 휴거한 된 후에 우리가 다시 그분이 오시면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이 하늘에서 그의 군사와 함께 내려오셔서 이 세상의 원수들과 전쟁을 일으킨 것을 봅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저희가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역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러한 것들을 요소들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들을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집회에 처음 오신 분이나 이렇게 같은 교제를 자주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2장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실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 장차 올 세상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스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오늘 장차를 천사들이 지배하게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를 구원받는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시편 2편이 되겠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시편 2편이 아니다. 시편 8편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봐 주십니까? 시편 8편에 오늘 인용한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멀리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신 이러한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는 의도십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에게 목적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그의 영광으로 많이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함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멸망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정한 많은 절기들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보며 그 가운데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빌립보에서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자주 쓰는 것이 너희들에게 수고스러운 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절기들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수고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절기는 우리가 그분을 취하고 기억하고 그 속에 들어갈 게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위하여 우리에게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빨리 재림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의 그러한 왕국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기 위한 준비의 과정을 우리는 한가운데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려면 그러한 자격이 갖춰진 자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적 원수를 죽이고 승리하셔서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자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왕의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시고 또 반면에 우리가 그분의 왕의 나라에 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신 그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 되기 원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의도하신 목적을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무궁하기를 빕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2장에서 주님께서 용사처럼 나서시고 전사처럼 용맹을 떨치신다. 전쟁의 함성을 드높이 울리시며 대적들을 물리치신다. 이러한 이 마지막 전쟁은 마게돈 전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어떻게 그가 주님이 오시면 어떠한 전쟁이 있을지를 우리가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분의 군사로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14절에서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참았으나 주님이 승천하신 후 벌써 2000년이 넘게 그분은 조용히 침묵하고 참으시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왕국에 같이 통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이 유럽에서 민족들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첫 번째가 된다는 거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남은 기간을 잘 기회를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아직 벌써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젊은이들은 용기를 내고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좌에 계시며 우리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저 모임을 가진 우리 형제들이 왜 저렇게 느리지? 내가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빨리 하고 싶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는 내가 숨이 차서 헐떡이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겠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원수를 향한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그러한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이미 이렇게 이사야에 계시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이 미리 다른 선지서에 없는 것이 기록된 건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폐하게 하고 그 초목들을 모두 시들게 하겠다. 강들을 사막으로 만들겠고 호수를 말리겠다. 주님이 이 땅에 재판장으로 오실 때 이 세상은 많이 그분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실 주님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눈이 먼 백성은 믿지 않는 자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당신의 백성을 눈먼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그의 백성이 이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구약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언 말씀을 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너희 귀가 먹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 눈먼 자들아 환하게 보아라. 누가 눈이 먼 자냐? 나의 종이 아니냐? 누가 귀가 먹은 자냐? 내가 보낸 나의 사자가 아니냐? 주님께서 당신 백성이 귀가 먹고 눈이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일깨우고 싶기 원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상태가 그렇게 귀먹고 눈먼 상태라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갈망하는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얼마나 이런 자인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못하고 보여주려 하신데도 보지 못하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자들이 아닙니까? 누가 눈이 먼 자냐? 나의 종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의 종이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의 종만큼 눈먼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나라를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한 것 같이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귀가 열려 있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오 주 예수님, 주님의 백성은 구원하셔서 의를 이루려고 힘쓰는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율법과 교훈을 높이셨고 백성이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지금 그의 백성은 약탈과 노략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모두 구덩이 속에 갇혀있고 감옥에 갇혀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이러합니까? 그들에게 진리를 말하여도 듣지 않으려 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는 주님의 끝까지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의하여 듣겠느냐? 많지 않겠죠? 많지 않습니다. 또 그들은 그의 길을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주님의 길로 거리려 하지 않았으며 그의 법을 순종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문제는 원함은 있으나 진정 순종하는지, 원한다는 말 자체도 변명이 되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예예 아니오 아니오라고 대답하라 했지요. 우리는 다른 말로 하는 것은 그 대답을 피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원한다는 것은 그러한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그의 법을 순종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불타는 진노와 참혹한 전화를 이스라엘 위에 쏟으셨다. 사방에서 불이 야곱을 덮었으나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불이 그를 태웠으나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다가 결국 그들이 순종치 않고 거역하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을 보려면 이러한 그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어두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43장에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하려 하시는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든지 구하시려고 구원하시는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4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렇게 주님은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반복하여 부르짖으십니다. 주님,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이들과 다른 자입니까?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디오파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보십시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였으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위로의 말씀을 이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려고 이렇게 모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43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당신의 백성에게 무딘 백성에게 그분을 밝히시려고 애쓰십니다. 11절 나 곧 내가 주이니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이 43장을 읽으면 정말 하나님 편에서 이 하나님의 애통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얼마나 자주 당신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외치십니까? 우리에게 외치시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하셨고 너에게 말했고 구원했고 너희들이 내 증인이라고 부르십니다. 나만이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반복하여 그만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구원자이심을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장악하고 있는데 빠져나갈 자가 누구냐? 내가 하는 일을 누가 감히 돌이킬 수 있겠느냐? 18절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전진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이 상태가 좋다고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진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라톤 경주에서 끝까지 달리지 않으면 어떤 대가를 받습니까?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중간에서 포기하면 그저 조금은 받겠지. 처음에 포기한 자나 조금 전에 목적지를 내놓고 포기한 자나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께서 우리가 목적한 경주를 끝까지 이루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방해하는 요소들에서 나오게 하셔서 우리를 지속하여 전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주님은 우리를 전진을 위하여 새 일을 준비하고 하시려고 합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전진하려면 주님이 우리가 전진할 수 있더라고.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주민이 열어주시 위하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이 구절로 주님께 요구해야 합니다. 당신이 광야에 길을 내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막에 강이 흐르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들짐승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간구가 주님께 드려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이런 광야와 사막에 주님 스위스에 영국에 독일에 주님 이러한 광야의 길을 내주시라고 주님께 우리는 간구해야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하실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낀다. 너는 나에게 양의 번제물을 가져오지 않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높이지도 않았다. 내가 예물 때문에 너를 수고롭게 하지도 않았고 유황 때문에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다. 너는 나에게 바칠 향도 사지 않았으며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 그들의 죄로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였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재물을 가져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이들은 무시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하나님께 재물로 가져왔지만 오늘 우리 신약에 우리에게는 모든 재물의 근본이시고 재물이신 우리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그분의 흡족함과 만족을 위해서 가져와야 합니다. 이 점을 우리는 귀히 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원하십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43장과 43장은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그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용서하시려고 얼마만큼 애쓰시며 그들이 깨닫기를 애타하게 하셨는지 이 큰 하나님께 우리 편에서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 백성의 애타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더해야 할지를 답답한 마음에서 이런 외침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우둔해졌고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들의 상태를 폭로하시면서 또 그러한 자들이지만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위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애쓰름이 또 이 44장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관한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크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 중심이 되어서 많은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허물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가 너희가 내 여의 첫사랑을 버렸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첫사랑을 잃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요소들이 스며들고 기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창조자와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야곱아 이런 일들을 기억하여 두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절대로 잃지 않겠다.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리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 주님의 외침을 우리가 내가 읽는 것조차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 43장과 43장, 44장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읽으십니까? 주 예수님. 24절 너의 구원자 너를 모태에서 만드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바로 만물을 창조주다. 나와 함께한 이가 없이 나 혼자서 하늘을 폈으며 땅도 나 홀로 넓혔다. 이렇게 반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데 우리 듣기에 지쳤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둔하고 강팍한 그들이 듣고 깨닫기 원하시는 간절함으로 이렇게 반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하늘을 폈으며 땅도 나 홀로 넓혔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의 징조를 쓸모없게 하시며 점쟁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시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서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의 한 말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당신의 사자들이 계획한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 여기에 사람이 살 것이다 하시며 유다의 성읍을 보시고는 이 성읍들이 재건될 것이다. 내가 그 허물어진 곳들을 다시 세우겠다 하신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물을 보시고는 말라라. 내가 너의 강물을 모두 마르게 하겠다 하시며 이제 28절에 고레스 이름이 밝혀집니다. 갑자기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네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고레스를 예비하셨고 이제 여기에서 고레스 이름을 밝힌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이 여기에 이름을 이름까지 언급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모든 말씀은 그분이 예정하신 때에 다 어떻게 이룰 것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42장 그런 데서 한 언급된 그 한 사람을 보내리니 하는 이름을 밝히지 않게 예비한 이 사람을 이제 44장 28절 이 고레스를 이름을 밝히십니다. 이 고레스를 고레스가 왕으로 되기도 전에 나기도 전에 이 고레스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그가 할 일을 해야 할 일을 밝혔습니다. 정확하게 고레스가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이 모든 것을 이는 이행에 내셨습니다.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뜻을 모두 내가 이룰 것이다 하시며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내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너의 기초가 놓을 것이다 하신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 성경 말씀이 분명히 그분의 말씀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확신시켜 주십니다. 고레스를 보시고는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다. 나의 목자다 한 것은 그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을 그 포로 상태에서 그의 본토로 돌아가게 하실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모두 내가 이룰 것이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이미 예비하고 그가 세상에 드러나기도 전에 그리고 다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루살렘을 보시고는 내가 재건될 것이다 하시며 성전을 보시고는 그 42장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자세히 밝힌 것이 이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했듯이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실 하나님의 일도 자세히 보여주시는 것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형제님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시도할 볼 필요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시고 그 예언하시는 그런 45장 이 고레스의 역사를 들어가 보면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그 다니엘에서 예언된 70주의 시작은 고레스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끝나는 이 70주가 끝나는 그 언약이 끝나는 이 때가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로의 70주가 끝나는 그 70주가 끝나는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그런 일을 통하여 이루셔서 예언하신 그대로 모두가 역사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그 역사를 참고해서 살펴보십시오. 이제 이 포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것을 위하여 이 고레스를 예비하신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고레스 그 70주 될 때 이루어질 조약을 위하여 고레스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러한 그 마지막에 이 조약을 위하여 이룰 이런 고레스와 같은 자를 오늘날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네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그 반역하고 거역하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을 포로에까지 잡혀가게 하셨지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고레스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 이 사역을 위해서 이러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의 우리에게 닥칠 이런 두어진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고 이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올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그 미국의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그 트럼프가 예루살렘에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할 때 네타나우 이스라엘 총리가 당신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세운 고레스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합니다. 제가 그 뉴스를 읽었을 때 제 마음이 깊어 뛰었습니다. 아, 새로운 고레스인가? 우리가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그 일을 이루기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런 자를 예비하셨듯이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랬듯이 오늘날 또한 우리의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마지막 때를 알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기 45장은 이 고레스에 대한 아주 훌륭한 그런 말씀이 펼쳐져 있습니다. 나 주가 기름 부은 새로운 고레스에게 여기에서 기름 우리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과 같이 견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위해서 구별하셨다라는 의미에서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이 고레스는 하나님의 그 중요한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돕기 위해서 그 고레스의 자신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그가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인도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이 그와 이렇게 함께 하시면 누가 고레스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 임무가 다 마쳐지기까지 아무도 그를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에 이것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에 지나지 않는다면 뭐가 그다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고레스 왕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알고 넘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여기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하심은 어떤 우리 이 말씀은 또한 오늘 현실 우리에게 놓인 앞에 일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가 이 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레스에 대해서 더 살펴보기 전에 이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이런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을 깨달고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레스에 관하여 상고하는 것은 역사를 돌아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위하여 오늘날도 이 고레스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믿고 확신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레스에 대해서 상고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역사적인 고레스를 살펴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루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크게 관심 둘 만한 것이 아닙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잠깐 쉬고 또 저녁에 계속하겠습니다.